창세기 11번 메시지. 우리는 지난 10번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위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생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첫 단계로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을 재료로 하여 자신을 담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기관, 즉 사람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우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과 땅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영이 하늘만큼 광대하지 못하고 땅만큼 크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는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마음, 생각, 의지, 양심이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듣는 기관, 보는 기관, 냄새 맡는 기관, 맛보는 기관, 만지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나는 눈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장님이라면 나는 이런 색깔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색깔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증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만을 식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관으로만 실증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귀가 내 음성을 실증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귀가 없다면 내 음성은 없는 것 같을 것입니다. 냄새 맡는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맡기 위해서는 냄새 맡는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생각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작용으로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혼의 감정이라는 기관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각 기관을 사용하여 기쁨과 생각의 존재를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정신적 기관 외에도 하나님은 또 영적 기관, 즉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 양심의 기능으로 그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영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양심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양심은 사람의 영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 생각, 마음의 위치도 확정짓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상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심장, 즉 정신적 마음과 육체적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심장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마음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책하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유와 감정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한 학생이 남의 돈을 훔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합시다. 그는 남의 돈을 훔치기로 작정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어색한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동의하고 감정도 승인하고 의지도 결정을 했지만 막상 그것을 훔치려 할 때 그의 양심은 반대합니다.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비록 그가 양심의 느낌을 무시하고 훔친다 해도 그의 양심의 소리는 여러 날 동안 그를 책망합니다. 속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에서 오는 것이며 그 양심이 바로 우리 영의 주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탁자의 본질은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은 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실증하는 기관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 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 색깔을 보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틀린 기관을 사용해서는 하나님을 실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적절히 받는 그릇으로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그릇은 위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위가 없고 입만 있다면 온몸에 양분을 공급하는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위는 담는 그릇일 뿐 아니라 음식을 흡수하여 혈관 속으로 보내는 소화기관도 됩니다. 결국 소화되고 흡수된 음식이 우리 몸 각 기관의 유기적인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말할 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여 구속자여 생명일 뿐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식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관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단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십사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이해는 너무도 얄팍한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는 오 주 예수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쉴 때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의 본질을 우리 영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흡수하여 그분을 우리 온 사람 각 부분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그분을 담는 기관인 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취하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심.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기로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단계로는 일을 완성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후 두 번째 단계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심. 지난 메시지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창세기 2장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고전적인 구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진흙으로 한 모양을 만들어 어떤 물건 앞에 놓는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놓으셨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의학자든 생물학자든 생명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신비한 것이지만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는 생명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낸 것입니다. 무척이나 생명나무의 의미를 알고 싶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같이 신비한 것을 성급하고 표면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칠판과 같은 물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생명에 관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처음으로 창세기 2장을 읽었을 때 나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자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의아스러웠습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다. 너는 매일 아침, 낮, 저녁마다 내게 경배해야 한다. 적어도 하루에 7번은 경배해야 한다.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고 엎드려야 한다. 나는 내가 나를 경배하는 법을 배우도록 찬송가를 써주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관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 할 일 없이 생명나무 앞에 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신 뒤 다음과 같은 결혼 설교를 하셔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제 그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라. 하와야, 너는 그의 아내로서 그를 순종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했어야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 특히 그 결혼 의식의 영향을 받은 나는 하나님이 그 최초의 부부에게 그럴듯한 결혼 설교를 해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단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의 먹는 것에 유의해라. 너는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내게 경배하는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너희의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만약 내가 잘못 먹으면 바로 너 자신이 잘못되는 것이다. 실과를 잘못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아, 너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냐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먹는 그것이 바로 너인 것이다. 내가 사망을 먹으면 사망으로 변하고 생명을 먹으면 생명으로 변한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이 되느냐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점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창세기 2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1장은 좋아했으나 2장은 내게 아이들의 만화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어떤 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라고 분부하시지 않았습니다. 계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안치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서 생명나무의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동방, 영광이 빛나는 곳.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동방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비유로 기록된 것이므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 번째 메시지에서 성경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라와 하가를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도 비유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영광이 빛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햇빛이 동쪽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올 때 즉시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그 모임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모임을 마친 뒤 당신은 집에 돌아가서 당신이 체험한 영광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덴, 낙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쾌락과 기쁨과 오락이 있는 곳입니다. 오락을 틀린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죄악에 물든 세속적인 오락은 틀린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오락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동산, 사랑스럽고 즐거운 곳. 하나님은 사람을 공장이나 학교나 사원에 두시지 않고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곳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동산은 사람들이 노는 운동장이나 일하는 공장이나 공부하는 학교나 치료하는 병원이나 경배하는 사원이 아닙니다. 동산이란 뭔가 자라는 곳이요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생명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배우는 것이나 경배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을 동산에 두셨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학교나 사원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동산과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했습니다. 농장은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바울의 생각은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동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공장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답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은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자라나는 동산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각종 나무. 나무는 동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관한 관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에서 사람을 제시할 때는 나무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든지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멸망하든지 그것은 다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에 대해 나무의 관념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기쁘게 하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완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침울한 얼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주님에게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자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웃는 얼굴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나 해야 할 일 따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이 없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 부담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만족해야 합니다. 먹기에 좋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심. 창세기 2장 9절에서 그 나무들은 먹기에 좋았습니다. 그 나무들이 원료를 산출하기에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창세기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성취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의 초점은 완전히 생명에 맞추어졌습니다. 그 나무들이 먹기에 좋았다고 말한 것은 음식이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 없이는 못 삽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뿐 다른 나무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무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가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 생명나무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우주의 중심은 땅이고 땅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온 우주가 이 생명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이 나무보다 더 중요하고 중심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 생명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함. 이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의 다음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기시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식물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되려는 뜻을 표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로 보여진 생명은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예수로 성육신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는 나무요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음식의 형태인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내 키보다 크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생명나무 앞에 있었던 아담이 결코 나보다 많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나무가 대단히 큰 나무였다면 그 열매에 손이 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한 사다리나 다른 도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나무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지극히 높지만 우리에게 음식으로 오신 그분은 낮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떡덩이요, 심지어는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위대하고 높은 분이 아니요, 작고 낮은 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우리보다 작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크면 우리 속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음식이 우리보다 클 때에는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조각으로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음식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먹기 좋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함.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는 항상 나를 만족시켜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강. 나무 곁에는 강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강도 또한 생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의 끝에서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와 생명강을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강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 처음과 끝에서 사람을 말할 때에는 강도 언급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갈증을 풀고 생수에 젖고 자라고 기뻐하는 것은 다 그 강에 의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받아들이면 즉시 무언가 속을 적셔주는 깊은 느낌이 생깁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또는 주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가 속에서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침 식사로 먹어야 하고 낮에는 그분을 점심 식사로 먹어야 합니다. 또 저녁마다 그분을 저녁 식사로 먹어야 합니다. 당신은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은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생명수가 당신 속을 적실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저녁 식사로 먹는다면 당신 안에는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이 흐름은 당신으로부터 모든 낡은 것들을 씻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성경의 기록이 이 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의 기록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상으로는 생명의 체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흐르는 강이 그것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은 적시고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이 그림이 증명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생명의 참된 체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을 때 이 강은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를 적시고 많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적시고 갈증을 풀고 생명을 흐르게 함. 동산을 적신 이 강은 생물을 자라게 합니다. 또한 이 강은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 강이 생명을 흐르게 함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서도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흐르는 것은 물에 의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유지하고 이 흐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순환을 줍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옴. 이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곧 이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은 생수의 근원이며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강이 넷으로 나뉨. 이 강은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근원, 곧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강의 길도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이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강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여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사람, 즉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흐름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방으로 퍼져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첫째 강.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것은 값없이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은 값없이 흐릅니다. 무료입니다. 이 강은 하일라 온 땅을 덮었는데 하일라란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류는 생명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 값없이 흐릅니다. 이 강에는 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예표합니다. 당신에게 경험이 없으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다면 아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인 금이 나옵니다. 전번의 메시지에서 금은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금으로 만든 사람보다 흙으로 만든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금의 요소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건축의 일에 대해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라고 경고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금입니다. 더욱이 계시록 1장에서 교회는 금 촛대입니다. 촛대는 진흙으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우리가 흙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금입니다. 흙이 어떻게 금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우리에게 금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금도 항상 강이 흐르는 곳에서 발견되듯이 그리스도를 흐르는 생명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도 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름으로 우리 안에는 금이 생기고 귀중한 신성의 그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강의 흐름은 또한 진주를 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므로 그 진주가 변화된 것이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듭난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진주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강의 흐름은 호만호를 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내는 변화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첫째 강인 비소는 생명강이 값없이 흘러서 만물을 자라게 하고 금과 진주와 보석을 낸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재료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로 발견됩니다. 생명강의 흐름으로 생긴 이 재료들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 재료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강의 의미입니다. 둘째 강. 둘째는 기온인데 물의 경류를 의미합니다. 경류란 풍만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거대한 조류처럼 넘쳐 흐릅니다. 물 몇 방울로는 경류가 되지 못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경류를 만들려면 거대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강의 경류는 물의 풍성을 의미합니다. 이 강은 구스 땅으로 흐릅니다. 지금 이디오피아의 히브리 이름인 구스는 검은 얼굴, 즉 변할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구스인이었습니다. 나는 검었고 죄가 많았고 사악했습니다. 정말 나는 구스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검었고 우리의 본성은 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본성은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강물이 창이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물은 깊고 강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스인의 피부 색깔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이란 흐름에 의해서 우리의 검은 피부, 즉 악한 본성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셋째 강. 셋째는 히떼겔, 즉 히브리 이름으로 티그리스 강인데 신속한 힘을 의미합니다. 빨리 흐르는 물은 힘이 있습니다. 히떼겔은 아시리아로 흐르는데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원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흐름이 사람이 사는 곳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넷째 강. 넷째는 페라스, 즉 히브리 이름으로 유브라데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달고 풍부하고 결실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수의 마지막 지루는 우리를 달고 풍부하고 열매가 많게 합니다. 전에 우리는 결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강이 흐름으로써 결실할 수 있습니다. 생명강이 속에서 흐를 때 그것은 우리를 달고 풍부하고 결실이 많게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네 강을 한데 모을 때 우리는 신약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네 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약 전체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말하거니와 창세기에 있는 모든 것은 씨앗이며 그것은 신약에서 자라고 계시록에서 수확됩니다. 흐르는 생명강의 씨앗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고 그 성장은 창세기 이후의 성경에서 나타나며 계시록에서 그 수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그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만족할 뿐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속을 적시는 강이 됩니다. 이 강은 우리 안에서 경류로 흘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결실하게 합니다. 이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됩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두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또 세 번째 단계를 다루기로 합시다.